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등으로 부르면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2020년 올한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이지요. 주제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과연 얼마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또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랑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한 해였지만, 나 자신도 이겨내기가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아마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가 다 지쳐 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힘들다는 인사와 바쁘다는 인사는 요즘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힘들고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또 사랑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커져갔고 또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미움이 생기자 부부는 고민 끝에 각자 종이 상자를 하나씩 준비해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 불만 내용을 글로 써서 그 박스 안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상자를 서로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한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 아내는 상자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상자 속에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은 후에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쪽지들을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던 때에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곁에 누군가를 그래도 사랑해야 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고 박해를 가하며 비방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져서 쉽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를 향해서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도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하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은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킨다라는 뜻으로 인격적인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 즉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어떠한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베드로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인정하라고 말하며 그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들을 멀리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친 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그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 자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쩌면 정당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희생과 또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 토마스 아퀸피스는 고통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수고와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입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희생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까지는 될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 세상의 쾌락,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때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실패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근거하여 베드로 사도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즉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서로 거짓을 말하며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또 선을 행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데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끝 부분을 보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직장 동료와 이웃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볼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끝없는 기도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겸손과 또 순종의 삶을 통해 불신 남편도 변화시킨 위대한 아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 할 때에 단지 말과 입술로만으로는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가정을 비롯한 많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과 또 겸손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또 기억하게 하시며 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성탄절, 주님의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또 소망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닿는 그 모든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성탄절 어떠한 것도 이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정말 따뜻한 이 성탄절을 또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 폭설과 또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또 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